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또 복음의 사역자로 그의 사역을 펼쳐갈 때 그의 가장 주된 관심은 복음의 핵심된 그런 내용들을 바로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복음의 내용이 자꾸 인간적인 이해의 폭 안에서 왜곡되고 또 세상적인 가치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가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어째서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자들 속에서도 이 복음에 복음된 내용들이 오해되거나 또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꾸중을 하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바른 교훈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 애를 쓴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없으면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원리요 방법이요 또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십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 늘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좀 낯설게도 느껴지십니까? 성경이 낯설다, 성경 말씀이 낯설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소위 신자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 구원, 회개, 기도, 신앙 고백, 심판, 천국, 새 사람, 성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색하거나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단어 자체는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단어 표현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본질된 내용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 이해와 원리와 그 중심된 내용은 실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낯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유행가의 가사와 어떤 유행가의 리듬에만 늘 이렇게 젖어있던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대하면 같은 음악이라도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을 하는 한 분을 이제 교회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 찬송을 앞에 상당히 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인도해온 사람은 이제 빨리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 전해져서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이 춤 선생이 기독교 신앙 위에 뿌리를 잘 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인도를 해왔는데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모르는 이 그 뭐 이분은 뭐 찬송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도 사실 잘 없는 분이니까 그냥 모르는 노래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자꾸 길어지니까 좀 이래저래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내심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그런 노래 드릴 테지만 앞으로 교회에 이제 자주 나오시게 되면 이런 찬송도 곧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춤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서 하는 노래도 이 차차차 계열도 있고 지루박 계열도 있고 이게 다 있네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대는데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젖어 있는 틀에서 익숙함을 느끼고 또 젖어 있는 틀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 관심을 더 보이기 마련입니다. 낯선 것엔 관심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새로운 것을 낯설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은, 낯선 것은 그래서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내용과 원리,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낯설고 불편하십니까? 성경의 내용들은 본질을 이해하고 따져보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사실은 편안하고 익숙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에 불편합니다. 버겁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익숙하고 편한 세계, 그 너머를 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바로 거기에 신앙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된 내용과 원리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바로 그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를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바로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기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를테면 14절, 15절에서 언급했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뒤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존재, 새로워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표현하는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기본적인 요소들을 나는 다 멀리하고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난 살아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가치로 기준 삼지 않겠다, 보이는 것으로 표준 삼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던 때,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을 따라 알던 때는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기준 삼던 그런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일에 그는 헌신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당시로 보자면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영향을 주는 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굴이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 보이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표현들이 어떤 단어가 사실은 그 낯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된 내용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내용을 이렇게 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때때로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을 기준 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음을 가진 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아는 것이 쉽습니다. 보이는 대로 기준 삼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도 신앙에 대한 평가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또 실패나 좌절이 없으면 우린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윤리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가?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쉬운 길에서 달라진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죄인이라서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병들어서 병원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너무 아파서 고쳐달라고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무슨 낯으로 병원을 찾아오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기침을 그렇게 하면 좀 낫고 나서 오든가, 아니 자꾸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자꾸 놓게 되면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병원에 오든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육체대로 알고 육체대로 살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실력이 없어 보여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 역시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우열을 판별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래서 배척하게 됐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대로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도 익숙하기는 세상 방식이 더 익숙하고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때때로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선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세상 방식이 더 익숙하고 여전히 성경의 원리는 낯설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이유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성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균형을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걸을 때도 발에 힘만 붙으면 걷는 것이 아니라 균형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력을 쌓을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다 균형감입니다. 수영을 하나 하더라도 그 균형 감각이 없으면 힘을 아무리 써도, 그죠? 우리가 온 힘과 온 발을 막 차도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쓰는 그 힘이 나를 잠시도 떠있게 하지 못하고 힘을 주면 힘을 주는 대로 점점 가라앉게 만듭니다.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존재지만 그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어린아이일 때만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어야 되고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선언 앞에서는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어떤 훌륭한 어른다움을 우리는 기대하곤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신자라는 이름에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자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반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티는 벗었는데 아직은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뭐 어린이도 아닌 그런 이제 괴상한 시기를 이제 겪는 거죠. 요즘 그래서 언제나 표정이 나쁩니다. 이렇게 눈은 언제나 이렇게 힘이 딱 가 있습니다. 늘 표정이.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 쳐다볼 때도 곱게 쳐다보는 얘가 없고 눈썹에 힘을 빡 주고 쳐다봅니다. 이름 부르고 찾는 것도 다 귀찮은 그런 시기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뭐 애들처럼 대하는 건 또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어른 대접을 하고 또 알아들만 해서 갖는 어떤 기대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하지? 하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고 이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사춘기적 특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전과 다른 이 반항기가 잔뜩 섞인 말투나 행동이 나오면 저는 왠지 그냥 웃음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 녀석이 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다양한 시기를 겪습니다. 출생기도 있고 방황기도 있고 성장기도 있고 그리고 무슨 침체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어지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데 어느 때 예수를 믿고 처음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만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평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난 척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일 때 더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 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 속에서 만들어져 갈 그런 새로운 존재들이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의 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달라진 결과나 성과를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할 때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것도 그리고 정죄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고 구원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기 전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꼴이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과 욕심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뭐가 새로워진 것이고 뭐가 달라진 것이냐? 달라진 것 없고 새로워진 것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우리 자신을 자꾸 찔러서 옛 본성에 자꾸 불을 지펴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된 세력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 홀로 서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매우 놀랍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 그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본성과 기쁨과 소망에까지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우리 보통 영어로 in Christ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누구나 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몸을 입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것이 갖는 그 영광을 깨뜨리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 쓰게 된 폐기물도 뛰어난 어떤 예술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참으로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버려진 종이컵들이 모아져서 기가 막힌 조형물이 만들어지고, 고철덩이들이 모아지고 또 녹여져서 전혀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용된 재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형편없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작품으로 세상 앞에 소개될 때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재료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평가는 전혀 무의미해집니다. 그냥 하나의 참으로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바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물들게 하는 세상적 기준, 보이는 외적 조건을 표준 삼는 그런 인본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푸더니 애를 쓰면서 전했는데, 오늘 내용 속에서도 이제 마지막 대목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로 심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내용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회개하여 중생의 경험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함께 묶여있는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의 눈길로 그것을 아는 자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앞에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거룩에 대해서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데 바로 토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디딤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열쇠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조건이요 또 권세인 것을 바로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 있는 사신으로서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이 언제나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처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외모를 쫓게 하고 육체를 보게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데만 매어 달리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면 되실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잘난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의 그 허점과 연약한 것을 못난 것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야기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세계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 말씀이 전하는 원리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전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낯선 것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쫓고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주의 말씀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완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면서 가졌던 그의 의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사람도 내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나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바라보리라. 세상적 가치와 외적 조건으로 판단해서 그리스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아니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고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알려져야 되는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된 선언이 우리를 어떤 승리와 어떤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그 존재의 그 영광됨을 맛보고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그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주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 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붙잡고 또한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셔서 신앙의 세계가 주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고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